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ELS, ELT, ETN, ETF, DLS 예, 이름부터도 생소한 이런 파생결합 상품들은 구조가 참 어려워서 투자설명서라는 걸 읽어봐도 이해하기 힘든 금융상품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그래서 정부는 투자자 숙려제도라고 하는 걸 만들어두고 있는데요. 특히 고령의 투자자들이 이런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는 바로 계약서 쓰시고 돈 넣지 마시고 적어도 이틀 동안은 고민한 후에 다시 와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세요라는 제도입니다. 이때 주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주요 금융상품들은 최근에 60대 이상의 고령 투자자들의 노후자금이 대거 몰리고 있다는 주가연계증권이라고 불리는 ELS와 주가연계신탁이라고 번역되는 ELT인데요. 과연 이 상품에 대해서 금융회사들은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정확히 다 위험을 설명하고 있고 투자자들은 다 이해를 하신 후에 투자를 결정하고 있는 걸까요? 예, 그런 분들도 있고 안 그런 분들도 있겠죠. 이렇게 특히 구조가 복잡한 금융상품일수록 손실을 본 후에야 아 이게 이런 상품이었구나라고 오히려 뒤늦게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ELS, ELT라는 파생금융상품은 어떤 구조와 특징을 갖고 있고 이 상품에 투자하기 전에는 뭘 좀 알고 투자해야 되는지 오늘은 ELS, ELT 요즘 많이 팔린다는 복잡한 금융상품 공부해보겠습니다. 12월 28일 금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잠깐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경제 뉴스들 챙겨 들어보겠습니다. 중요한 것들 골라서 들어보죠.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신용등급이라는 게 있어요.
네.
학교 다닐 때는 내신등급. 네. 사회 나와서 어른이 되면 신용등급. 이게 좋으면 대출 받을 때 대출도 잘 나오고 이자도 싼데
네.
이게 떨어지면 참 불편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용등급을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령도 궁금하고 또 신용등급을 정하는 체계가 바뀔 때마다 우리가 뉴스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데 대표적인 게 제2금융권, 저축은행, 뭐 캐피탈 이런 데서 돈을 빌리면 거기서 돈 빌렸다는 이유만으로 신용등급이 낮아졌어요.
그렇죠.
오죽하면 거기서 빌리셨겠냐. 이분 네. 돈 별로 없는 분이구나.
예.
이렇게. 근데 앞으로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겠다는 쪽으로 제도가 바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 1월 14일부터 이 개인 신용평가 체계 개선안이 본격 시행되는데요. 일단 개선되는 내용을 보면 앞으로 이 개인 신용 등급을 평가할 때 어디서 돈을 빌렸냐보다는 어떤 조건으로 빌렸냐를 더 중요하게 본다는 거고요.
조건이라면 금리?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개인 신용을 등급으로 구분하지 않고 점수로 평가하겠다. 이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어디서 돈 빌렸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금리가 중요하다는 건데.
네.
아니 그게 그 말이잖아요.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가면 금리가 비싸고
네, 그렇죠.
시중은행에 가면 그나마 싸니까
네.
이분은 어디서 빌렸나 이것만 보면 아 금리 낮게 빌리셨겠구나.
네.
아 비싼 금리 물고 계시는구나. 알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2금융권에서 돈 빌리면 신용등급 깎은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제 2금융권에서는 금리는 이제 1금융권보다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고요.
예.
비슷한 수준이고 또 이제 2금융권 내에서도 또 대출의 종류, 대출 상품의 종류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데요.
아, 낮은 금리들이 요즘 꽤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또 이제 중도금 대출이나
예.
뭐 주식담보대출 이런 대출 상품들은 사실 좀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이렇게 평가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출을 만약에 제2금융권에서 받았다면 그거는 꼭 뭐 1금융권에서 받은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뭐 점수를 깎거나 등급을 낮추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이제 이번
예.
개선안의 골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중도금 대출 같은 건 예전에는 은행에서 다 해줬죠.
네.
그러니까 중도금 대출을 받으려고 저축은행에 찾아간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 조건이구나. 저분은
그렇죠.
왜 은행에 안 가고 저축은행까지 와서 받을까라고
예.
생각했는데 요즘엔 이런 분들 많아요.
네.
심지어는 대부업체에
예.
와서 주택담보대출을 해달라고 그런 분들이 있답니다.
그렇습니다. 예.
대부업체는
야, 주택담보대출 우리 처음 취급해 보는데 아니 왜 여기 와서 은행 가서 안 빌리시고?
예.
근데 요즘은 은행 가도 안 빌려주잖아요. 여러 가지 대출 규제가
많이 심해져
많이 생겨서 그러다 보니까 꼭 대부업체나 저축은행이나 캐피탈로 가서 돈 빌렸다고 해서 뭔가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은 아닐 수 있으니
네.
그런 걸 자세하게 들여다보겠다 이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중고차 사러 가는 분은 검소하거나 경제 상황이 안 좋은 분이구나라고 늘 생각하지만 평생에 새 차는 딱 한 번만 살 수 있어라는 법이 만들어지면 그거는 또 중고차 시장 왔다고 꼭 그런 분은 아닐 수 있으니까요.
네.
예, 그렇죠. 신용등급 체계가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바뀐다는 건 뭐가 바뀌는 겁니까?
뭐 지금도 사실 점수로 매겨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신용조회회사, 신용평가회사가 개인별로 점수를 매기는데 다만 이 매겨진 점수를 구간별로 등급을 매기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1점부터 1000점까지 어떤 한 개인의 신용에 대해서 점수를 이제 매겨서 뭐 이 구간에 해당되면 당신은 1등급이야. 뭐 네. 이 구간에 해당되면 당신은 뭐 10등급이야. 이렇게 이제 판정을 내려서 그 등급에 맞게 뭐 어떤 이용할 수 있는 금융회사가 달라진다든지 혹은 대출 조건이 달라진다든지 이런 상황이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이제 불합리하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1점 차이로 등급이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구간 자체가.
인생이 그런 거죠.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억울할 수 있죠.
그 그렇죠. 당사자 예. 입장에서 상당히 억울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 뭐 599점까지는 뭐 예를 들어서 8등급인데 음흠. 600점이면 7등급이다.
네.
이렇게 되면 599점인 분과 600점인 분의 과연 신용이 얼마나 차이가 클까라는
예.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치면 599점인 분은 또 내가 1점만 높았으면
그렇죠.
조금 더 나은 예.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나는 1점이 모자란 때문에 저기 뭐 550점인 분과 똑같은 조건으로
예.
내가 비싼 이자를 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그래서 점수화해서 점수로 비교하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매기면 아무래도 좀 더 세밀하게
예.
좀 더 이렇게 금리나 이런 대출 조건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알겠습니다.
판단이 있는 것이고요.
돈을 연체했을 때도
네.
그동안에는 며칠 이상만 연체하면 다 잘못한 거라고 네. 분류해서 항상 OX로 분류했는데
네.
이것도 7일 만에 돈 갚으셨는지 17일 만에 갚으셨는지 7개월 만에 갚으셨는지에 따라서 또 다르게 적용한다는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연체 그 기준도 지금까지는 뭐 한 10만 원을 5영업일 이상 연체하면 단기 연체 이렇게 바로 분류가 됐거든요.
예.
근데 그 단기 연체의 기준을 조금 더 이제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30만 원을 30일 이상 갚지 못한 경우
네.
그러니까 10만 원을 5일 이상 갚지 못한 경우에서 30만 원을 30일 이상 갚지 못한 경우로 바뀌니까 상당히
알겠습니다.
단기 연체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이 크게 이제 완화되는 부분이고요.
들어보니까 네. 다 이렇게 당연히 했어야 되는 건데 뒤늦게 바뀐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아, 진작 이렇게 했어야죠.
뭐 반대쪽에서 보면 좀 더 네. 철저하게 연체에 대해서는 봐야 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그렇긴
거니까요.
그렇긴 한데 예. 사흘 연체한 분하고 30일 연체한 분이
네.
이틀 이상 연체하면 다 똑같은 분이에요 라고 분류하면
네.
좀 억울할 수는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개선이 되면은 약 한 150만 명 정도의 신용 점수가 뭐 많게는 40점 정도 오르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금융당국은 일단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분들이 많이 구제가 되는 바람에 이런 걸 텐데
네.
신용등급이라고 하는 게 어차피 상대평가니까
예.
똑같은 돈 어떤 분한테 대출해줘야지라고 하는 상대평가니까 다들 점수 올라가면 이제는 또 뭐 예전이면 3등급 정도면 대출받을 수 있었던 조건이 이제 2등급 아니면 안 되십니다.
네.
1, 2등급이 워낙 많이 늘어나서요. 이렇게 될 테니
네.
결국은 비슷할 수는 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신혼부부에게 특화돼서 공급되는 공공주택, 신혼희망타운 청약이 시작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제일 처음 이제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일단 위례 그 신도시에서 340가구가 분양이 되고요.
예.
평택 고덕 신도시에서 596가구가 분양이 됩니다.
예.
위례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는 경기 하남시 하감동, 그러니까 위례 신도시 안에 위치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떠서 어제 이제 청약을 시작했고 오늘까지 오늘 청약이 마감됩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또 한번 신혼희망타운 생각하셨던 분들은 오늘 안에는 꼭 확인하셔서 뭐 청약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어떤 조건 뭐죠? 뭐가 좋은 거예요, 이건?
일단 신혼희망타운이니까 이제 신혼부부에게
주변보다 쌉니까 공공주택에?
예, 주변 시세보다 한 60-70% 정도 수준으로 공급을 하는
그 말은 그런 계획입니다. 임대주택이에요? 아니면 실제로 분양을 해주는 거예요?
분양주택입니다.
아, 싸게 주는 거다 그냥?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분양도 있고 임대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오늘 지금 이제 청약을 받는 알겠어요. 이거는 이제 분양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결혼한 지 7년 이내 된 신혼부부나 네. 앞으로 결혼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나 네. 그런 분들 중에 소득이 아주 많지는 않은 분.
그렇습니다.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20%, 그러니까 예. 외벌이인 경우에는 120%, 음흠. 맞벌이인 경우에는 130% 이하인 분이 예. 이제 지원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공공분양주택 최초로 순자산 기준도 이번에 이 신혼희망타운에 도입이 됐는데, 그러니까 순자산, 뭐 자기가 주택이나 자동차나 뭐 다른 예금이나 어떤 자산이 있고 거기서 부채를 뺀 그런 순자산이 2억 500만 원을 넘으면 이제 자격이 또 박살되는 그 이하여야만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예. 주어집니다.
조건은 까다롭긴 하지만 받을 수 있으면 좋다.
네.
경기도 하남시와 평택에서 한다.
네. 다만 이제 최근에 나온 지적이 뭐냐면 좀 예. 분양가가 비싼 거 아니냐라는 얘긴데
주변보다 그러니까 많이 싸다면서요.
주변 시세보다 싸긴 쌉니다. 확실히. 네. 위례신도시가 지금 뭐 전용 59제곱미터가 한 7억에서 8억 정도 하니까요.
예.
55제곱미터가 4억 4천만 원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싸긴 싼데 다만 그 바로 인근에서 분양하는 민간 아파트가
예.
거의 같은 수준에서 지금 분양을 해요.
주변보다 싸다면서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 주변보다 싼데 예. 이게 일단 공공택지입니다. 위례신도시가 공공택지라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곳인데
예.
그러니까 바로 옆에서 분양하는 민간 아파트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서 3.3제곱미터당 한 1,820만 원 정도의 평균
맞아요.
분양가가 그 적용됐거든요.
민간 보통 아파트들도 정부에서 싸게 분양하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되면 로또라는 말들이 있는데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신혼희망타운이랑 비슷해요 주변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혼희망타운을 더 낮춰줘야죠.
그러니까요.
주변보다 더 싸게 싸게 해주는 게 규정이고 개념이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단체도 어제 뭐 논평을 내고 이게 좀 너무 과하다. 더 낮춰야 된다. 자기네들이 분석을 해봤더니 한 3.3제곱미터당 1,100만 원 정도로 해도 충분한데 왜 1,800만 원으로 맞췄냐 뭐 이렇게 좀 주장하는 논평도 나오기도 했고요.
집이 싸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이 밖에 또 어떤 뉴스들이 있었어요?
일단 어제 노사정 합의에 의해서 버스기사 7,300명 채용이 이제 추진된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버스업계가 내년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버스업계는 그전까지는 이제 근로시간의 어떤 규정이 안 받았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지금은 주 68시간 적용을 받고 있고요. 내년 7월부터는 300인 이상 업체의 경우에는 주 52시간 근무가 이제 적용이 되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버스기사 인력이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는 현재 노선을 운영할 수가 없는
네.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7,300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 채용을 좀 추진하기로 했고요. 이 추가 소요 비용은 한 3,400억 원으로 추산이 되는데
예.
이 부분도 정부가 신규 채용에 대해서는 좀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또 기존 종사자들도 이제 근무 시간이 줄어들면 임금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40만 원 정도 또 보전해주는 그런 방안이 지금 이제 추진됩니다.
네,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줘.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김인호 씨가 뉴스 듣다 보니까 기업들이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합니다. 이런 뉴스가 자주 들리던데 자사주를 소각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그리고 뭐가 좋길래 그걸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보내오셨습니다. 자사주라고 하는 건 자사, 자기 회사 주식을 뜻합니다. 회사 돈으로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자기 회사 주식을 사들인 걸 자사주라고 하는데 이걸 소각한다는 말은 그걸 법적으로 세상에서 존재 안 하는 주식으로 간주해서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실제로 불에 태우는 건 아닌데 진짜 불에 태운 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갖습니다. 그럼 왜 아까운 돈 들여서 산 자사주를 소각하느냐, 소각할 거면 왜 돈 들여서 사느냐 이게 궁금하실 수 있는데 이런 비유하고 비슷할까요? 예를 들어서 5인조 걸그룹이 있다고 쳐보죠. 늘 밥도 같이 먹고 노래도 같이 부르고 돈 벌면 또 5등분해서 딱 나누게 될 텐데 어느 날 이 걸그룹 매니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굳이 5명까지 필요 없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할 수 있겠죠. 다 비슷하게 생기고 비슷하게 노래 잘하고 하니까 한 4명만 가지고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중에 한 명한테 야 막내야 이거 지금까지 우리가 번 돈이 10억 원인데 이 돈 다 네가 갖고 고향으로 가라. 우리는 오늘부터 이제 4인조 걸그룹 하겠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기껏 어렵게 뽑아놓은 멤버를 회사 돈 탈탈 털어서 주면서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게 참 아깝기도 하고 이상한 짓 같기도 한데 그렇게 하고 나면 지금부터 번 돈은 5명이 아니라 4명이 나눠 가질 수 있게 되니까 이게 꼭 뭐 잘못한 거라고 볼 수도 없겠어요. 남은 4명의 입장에서 보면.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들이 자사주를 사서 소각하는 것도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걸그룹에서 멤버 하나 없애는 거하고 똑같은데 자사주를 소각해서 없애면 주식 숫자가 줄어드니까 그 말은 돈 벌면 나눠줘야 되는, 나눠 가져야 되는 주주들 숫자가 줄어드는 거니까요. 주주들 한 명의 가치는 더 높아지겠죠. 괜히 손해보는 짓 같긴 하지만 미래에 벌어들일 돈을 나눠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이게 나은 수도 있겠고요. 또 하다 보면 잘못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느라고 회사 돈 수십조 원을 쓰는 게 당장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또 미래에는 어떤 돈이 어떻게 필요할지 모르는 거니까요. 예,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복잡한 경제 문제 잘 잡고 계신가요? 경제 뉴스는 이진우 기자와 함께 하시고요. 다른 뉴스들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뉴스타파 기자 심인보고요. 더 좋은 뉴스 설명서, 제가 진행하는 시선집중도 팟캐스트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평일 아침 7시 20분 MBC 라디오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가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요즘 ELS와 ELT에 투자하셨다가 손해를 보고 난 후에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고 특히 고령자분들 중에 많다고 해서 금감원이 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ELS, ELT 어떤 상품인지 얼른 좀 배워보죠.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ELT? ELT부터 배울까요?
네.
ELT는 뭐예요?
하면 주가 연계 신탁이라고 하는데 우리 말도 어렵죠. 이게 예. 은행에다 돈을 맡기면 알아서 굴려주는 대신에 이제 은행에서는 수수료를 떼가는 걸 보통 신탁이라고 보면 되는데
네.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수수료 떼고 요걸로 굴려드릴게요 하고 하는 이 상품이 ELS 상품입니다. 그래서 ELS로 굴려주는 신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쉽게 예. 얘기해서 그냥 은행에서 가입하는 ELS 정도다라고 이해하셔도
개념은 똑같은데
네.
그럼 증권사에서 파는 건 ELS.
네.
은행에서 파는 건 ELT?
네, 그렇게 보시면 되죠.
똑같은 건데?
네.
쉽네요.
똑같습니다.
오늘 두 개 배워야 될 줄 알았는데 하나만 배우면 되네, 그럼.
네.
예. 그러면 뭐 똑같은 거라니까 네. 하나 배워보죠. ELS를 배우고 ELT는 이거랑 똑같은 건데 은행에서 파는 거다.
예. 뭐 라고 이해할게요. 조금 다르면 된다.
그럼 ELS는 예를 들면 어떤 게 ELS입니까?
아, 이게 주식. 또는 지수를 정해놓고 그 대상의 가격이 미리 정한 가격에 도달하면은 뭐 손익과 이 손익이 결정되는 상품인데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만약에 발행되는 ELS가 있는데 오늘 코스피 지수 대비해가지고 3년 후 만기에도 70% 이상이면 연 5%에 해당하는 이자와 원금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중간중간 중간평가를 해가지고
예.
6개월마다 한 번씩 봐서 지금보다 85% 이상이면은 그때도 드립니다. 이제 손해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중간에 한 번이라도 뭐 50% 이상으로 떨어졌다라고 예. 한다면 만기에도 그 가격 이상을 유지해야 되고 아니면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가격 대비해가지고 몇 퍼센트냐에 따라 손익을 결정하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 주식을 사서 오르면 오른 만큼 가져가시는 거고요. 내리면 내린 만큼 손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 주식이 어떻게 될지 내가 어떻게 알고 이걸 위험해서 가입해.
그렇죠.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적어도 이 회사 주식이 지금보다 반토막 안 날 거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네.
반토막만 안 나면 뭐 연 5% 드립니다. 뭐 이런
네,
거라면 그래 이게 30%가 내릴 수도 있고 20%가 오를 수도 있고 나쁘면 뭐 한 4, 50% 떨어질 수 있겠으나
반토막은 안 날 거야.
설마 반토막 그건 나겠느냐. 난 여기에는 베팅할 수 있겠어.
네.
그런 마음을 갖고는 투자할 만한.
네. 그게 이제 지금 설명하신 게 종목형 ELS.
예.
어떤 이 주식 종목을 두고 하는 게 종목형 ELS고 좀 전에 말씀드린 제가 코스피나 아니면 예. 뭐 S&P나 이렇게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게 지수형 ELS다라고
예. 근데 이게 왜 위험해요?
아, 이게 지금 은행에서 가입자가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는데 사실 예. 지금 좀 전에도 잘 설명을 해주신 그 부분이 있습니다. 설마 이게 반토막이 나겠느냐.
아하.
지수가 설마 60% 이하로 떨어지겠느냐.
예.
근데 사실 전혀 발생 가능하지 않은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수익률들을 보면 상품들이 보통
4%에서 한 10% 정도로 이 발행이 되고 있어요.
네.
수익률은 그 정도인데 손실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어느 정도냐라고 했을 때는 전액 손실도 가능한 상품들이 많이 있고요.
예를 들면 설마 반토막 나겠느냐 생각해서 반토막 안 나면 내가 7% 먹는 그 네. 상품에 가입했다가
그런데 반토막이 나버리면 그 내가 투자한 돈에 반토막을 받을 수도 있고 그거 이상으로 손해볼 수 있는 상품들이
있어서 설계에 따라서
맞습니다.
아, 자칫하면 크게 위험한 거군요.
그렇죠. 그 자칫하면 그런 일이 안 벌어지겠어? 근데 설마 벌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충분히 벌어질 여지도 있다. 그래서 고위험 상품에 알겠어요. 속하는데 요즘에 고령층에서 요 가입자가 늘고 있어가지고 주의가 필요한 상황.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보험회사가 되는 상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동창회 네. 가서 친구 100명들한테 야 오늘부터 나한테 다 50만 원씩 내고 내년에 너희들이 자동차 사고 나면 내가 다 물어줄게.
그렇죠.
이 얘기를 했는데
설마,
설마 내겠어? 1월 달에 2명 내고 3월 달에 4명 내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설마가 이제 사람 잡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위험한 건 그렇고
네.
그러나 또 직접 주식 종목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또 안전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러면 은행에서도 하고 증권사에서도 한다고 하면 굳이 하고 싶으면 어디 가서 하는 게 좋아요? 똑같아요?
사실은 그게 별반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하게 되면 신탁 보수라고 해가지고
예.
수수료를 먼저 뗍니다. 1%를. 그러니까 1억을 갖다 맡기면 일단 100만 원은 은행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예.
요 수수료가 아까워서 이게 떼어가가지고 결국은 은행 저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ELS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아 은행이 따로 상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네,
은행 손님한테 돈 받아서
그렇죠.
1% 띄고
예.
본인들이 다시 증권사 ELS로 갖다 줘서 굴리라고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럴 거면 은행
단계가
안 거치고
하나 더 있네요.
예.
네.
당연히 단계를 유통과정을 줄여서 증권사에 가입하는 게 어떨까 해서 문의를 해봤더니
예.
은행에서 발행하는 그러니까 은행에서 위탁하는 그 ELS 상품하고 똑같은 ELS가 출시되지는 않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PB 제품 같은 거죠. 우리가 마트 가면 PB 라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 회사를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라면 회사인데
그러나 결국은 은행에서 팔면 은행이 수수료 떼고 증권사 갖다 주는 거라면
네.
증권사에 가서 직접 가입할 수 있으면 직접 하는 게
좋은데 그런 똑같은 상품이 없기 때문에
굳이 먹고 똑같은 거 가입해야 됩니까?
비슷한 거
있습니다. 하면 되니까
네.
뭐 어떻게든 마진이 들어있겠죠.
네.
요거는 한번 가입하면 그러면 언제까지 반토막이 안 나야 되는 거예요? 반토막 안 나면 얼마 드립니다라는 상품.
그 상품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살펴보셔야 되고 보통은 이제 3년 만기로 발행이 되고요.
예.
그 3년 만기 끝까지 기대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 이제 중간에 조기 상환 조건 6개월마다 혹은 4개월마다 한 번씩 평가를 했을 때
예.
약정된 이 기초자산 지수에 도달하면 수익을 주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나는 6개월 들어갈 거야, 1년 들어갈 거야 좀 짧은 기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럼 6개월 이내에 예. 가입한 후에 한 2개월 만에 큰 돈 필요해요.
네.
적금이라면 깨끗고 정기예금이라도 해지했을 텐데
그렇죠.
ELS도 에이 사정이 생겨서 저 뺄래요 하면 뺄 수 있어요?
뺄 수는 있는데 엄청나게 큰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많이 떼고 준다?
그렇죠. 그때 당시에 기초자산 가격을 계산해가지고 이제 자산도 평가를 하고
아하.
그 외에도 중간에 해지하셨으니까 고객님 알겠어요. 수수료를 무셔야 됩니다라는 수수료도 부과가 될
개인적인 사정이 생겼다고 핑계는 됐지만 할아버지 이거 저 주가 내릴 것 같고 실제 반토막 날 것 같으니까 무서워서 오신 거죠?
그렇죠.
반칙입니다.
네.
이런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빼면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 좀 더 알아둬야 될 게 있습니까?
아, 그러면 이 돈 묶인 거는 뭐 어떻게 못하냐. 담보대출도 가능하긴 한데
예.
그걸 해약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의 절반까지만 가능하고 담보대출이 굉장히 높습니다. 보통 신용대출에 버금가는 이율이기 때문에 일단 ELS를 가입하실 땐 난 이 돈은 최장 만기까지는 절대 못 써
네.
라고 생각하시는 금액만 들어가셔야 될 것 같고
알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그 설마 이런 일이 발생하겠어라는 거 그 설마는 전혀 모르는 일이니까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손해를 발생했을 때 얼마만큼 손해볼 수 있는지도 미리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 지수가 이만큼만 안 떨어지면 연 7% 드립니다라고 할 때
네.
연 7%에만 귀를 쫑긋하지 마시고
그렇죠. 사실상
아까 그 앞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다시 한번 말해줘요.
그렇죠. 그걸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품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럴 가능성 설마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나오는 걸 거예요.
그렇죠. 예. 반대편에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는 오늘 여기까지 또 마무리하고요. 내일은 주말 8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